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kore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2월 12일 일요일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으며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말다툼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모세가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주신다.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음식만 취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탄과 그가 예수님의 마음에 심어 넣으려고 했던 의심을 물리치기 위하여 떡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며 마사에서의 반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어려움을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과 논쟁하는 대신 그를 꾸짖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과 논쟁하는 대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묵상. 예수님처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그대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120.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오늘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내가 주는 땅으로 나가라.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곳 내게 주리니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 저편까지 나가라. 광야를 지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구한 것 내게 주리니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추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주 사랑이 제 성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이고 또 새 언약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것의 반대가 옛것입니다. 옛것의 반대가 새것이고요. 옛과 새라는 말은 한국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단순한 것입니다. 옛이라는 말은 먼저 존재했거나 오랫동안 계속하여 이미 사용된 것을 말하죠. 또한 그것은 흔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나 낡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오래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의 의도 또 목적 등을 이해하려 할 때 현대적 의미를 성경적 용례에 주입하여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의 의미를 성경의 어떤 단어의 의미에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서 새, 영어로 new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용어는 영어로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는 같은 성질과 같은 방식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지만은 다시 renew, 갱신, 쇄신하는 것 의미도 있고 전혀 새로운이라는 의미도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단순히 갱신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과 동일한 성질과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새로운 특성들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된 것, 또 갱신된 것도 있지만은 또 옛날에 있던 것을 강화시킨 것도 있지만은 또 전혀 새로운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문으로 된 옛 언약과 대조하여 새 언약은 영의 언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글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묵었단 말은 올드하단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의문은 율법의 글자를 말하는데요. 이는 각 개인의 안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표상합니다. 이 의문이 외부에 남아있고 성령을 통해 마음에 기록되지 않냐면 그 외부에 있는 그 의문, 그 글자, 법조항이 우리에게 정죄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화돼서 우리 것이 될 때 정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구원을 주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성령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각 개인의 속에 내면화하고 체현시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새로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온 대로 the noun, the better, the noun이라는 말로 그 특징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 공통적인 점도 있고 새로운 점이 있는데 그러므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는 좀 나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신약은 전혀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구약에 있던 어떤 것이 새롭게 성취되고 강화되고 또 더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지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과 히브리서 4장 2절은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별개의 방법을 낳은 것인데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 전체가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약에 주어진 언약과 또 새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 시대도 언약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즉 역사를 통하여 줄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언약이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건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옛과 새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서로 다른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과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강화된 것은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어프로치, 반응하는 것, 또 경험하는 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개인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어떤 돌비,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과 성품에 내면화시켜야 하는데요. 그럴 때 그 언약은 새롭게 된 개인과 또 그런 세대와 더불어 또 더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에스겔서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 또 4절 14절을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실제로 성취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됐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3절 4절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혹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이외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두로가 파멸돼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왜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자리 레바논에 그 이름을 가진 두로라는 이름을 가진 번창하는 도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예언이 정말로 성취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에스겔 26장 3절로 11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두로를 정복하는 열국과 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국들이 와서 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두로를 정복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서두는 여호와께서 열국을 일으켜 바다에 흉흉하는 파도처럼 두루를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사용된 복수는 두 나라 이상이 두로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들이 일어나서 두로를 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 7절로 11절에 느부갓네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수 인칭대명사 그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12장에서 14절에서는 전체적인 진술로 돌아가서 열국을 일으켜 두로의 심판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자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열국들과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두로를 어떻게 정복하고 두로를 파멸시켰을까요? 과연 이 예언은 성취되었는 것인가요? 고대 두로는 육지 본토에 있는 옛 두로와 해안에서 약 600m 떨어진 섬에 있는 섬의 두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토에 있는 두로성이 바벨론의 통치에 항복하기 전에 전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본토에 있는 섬을 두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섬에 있는 두로를 7개월 동안 포위하여 함락시켰는데요. 에스겔 26장 4절 12절에 묘사된 것처럼 옛 두로를 파괴하여 바닥까지 파고 그 잡석들을 이용해 섬에 이르는 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두로로 침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의하면 이것이 그 도성의 최종적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로 6절은 열국이 흉흉하는 바닷물처럼 두루를 대적해 쳐들어 침입해 들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4절은 명백하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 행동을 묘사하지만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의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성취시킨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드로스 외에 또 다른 정복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항구에 밀어닥치는 파도와 같이 잇따라 쳐들어온 열국들이 계속하여 두루를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먼저는 프톨레마오스, 마이오스, 셀리쿠스의 왕들, 그 다음에 로마, 아랍, 십자군, 마물루크, 모슬렘 등이 이 두루를 침입했습니다. 19세기는 이 두루 서면 그물을 던질 곳을 제하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심지어 1900년대 초에도 해스팅이 쓴 성경사전을 보면은 두로를 침체에 빠진 터키에 있는 침체에 빠진 두로라고 일컬었습니다. 현대 도시 두로를 두고 성경의 두로가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재건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고대 도성 두로는 마물루크 정복 이후에는 재건된 적이 없습니다. 고대에도 몇 개의 두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된 육지 본토인 두로가 있었고요. 또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알렉산드로스가 파괴할 때까지는 계속 남아서 흥황하던 섬에 있는 두로가 있었습니다. 뚝길을 만들어서 섬 두로를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했다 그랬죠. 또 현대 도시가 옛 두로의 고대 유적지 주변과 심지어는 뚝길까지 확장하여 건설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국내적으로 걸출하고 영향력이 컸던 그 유명한 고대 도시와는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6장 14절에 묘사된 대로 알렉산드로스가 파괴한 섬 두로에는 거기서 그물질하는 어무들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섬 두로는 완전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언급한 대로 잇따라 쳐들어온 왕국들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 두루는 고대 유적지로부터 해안을 따라 생긴 항구가 있는 어촌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루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문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을 뿐이다. 헬라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로 14절 그 문단을 주의 있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약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섬 두루를 포함하여 두루 전체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본토 두루를 포위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전리품으로 두루의 부를 탈취하는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다시 복수대명사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는 여러 나라, 열국이 두루를 경제적으로 황폐케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29장 17절 18절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없습니다. 둘째, 본토 두루에서 나온 잡석들로 바다가 메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본토 두루를 파괴시켜가지고 그 잔해들을 가지고 뚝길을 만들어서 섬 두루를 정복한 것이죠. 이 예언의 대부분은 BC 332년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셋째로 두로의 전면적 파괴는 그 이후에 잇따라 쳐들어오는 여러 열국들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넷째로 두로는 초토화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로의 최종적 파멸은 에스겔서가 기록된 지 거의 2000년 후인 AD 1291년 마물크 조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결국 에스겔이 말한 대로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갈멜산의 제사.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저녁 제사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통하여 바알의 제사장들이 무너뜨리도록 허용한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한다. 그는 그 힘든 일에 백성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바알의 제단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으로 향했는데 그것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웅장한 모든 제단들보다도 그에게 더욱 신성하고 소중하다.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존중한다. 침착하고 엄숙하게 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돌로 무너져버린 제단을 복구한다. 바알에 실망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헛된 미치광이 짓에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앉거나 엎드러진 채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연약성과 그 신들의 쓸모없음을 노출시킨 시험을 제안한 선지자에 대해 공포와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부를 때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창백하게 두려워하며 못에 박힌 듯이 서 있다. 백성은 바알 선지자들의 광신적이고 이성을 잃은 경로를 목격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그들은 조용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엘리야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저들의 타락상을 상기시키고 그 후에 저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열조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저주를 물러가게 하라고 호소한다. 아합과 그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두려움에서 놀라움으로 바라다 보고 있다. 그들은 염려와 엄숙한 침묵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제물들을 제단 위에 놓은 후에 그는 백성에게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부어 제단 주변의 도랑까지 채우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조금도 몸을 뒤틀거나 격렬한 몸짓 없이 조용하고 단순한 기도를 올린다. 갈멜산에 고함 한마디 메아리치지 않는다.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위협적인 엄숙한 침묵이 모든 이에게 머문다. 기도드릴 때 엘리야는 결코 과장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셔서 모든 광경을 주목하시고 그의 진실되고 열렬하되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한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오랫동안 고함을 지르고 거품을 내뿜고 날뛰며 기도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짧고 열렬하고 경외심에 차있고 진실하다. 그 기도가 바래지자마자 불꽃이 특별한 모습으로 찬란한 번갯불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물을 위한 나무에 불을 붙이고 희생 제물을 태워버렸으며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제단의 돌조차 태워버렸다. 그 찬란한 불꽃은 산을 비추었으며 군중의 눈에 고통을 주었다. 산 위에 모이지 않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은 흥미를 갖고 모인 이들을 주시한다. 불이 내려올 때 그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그 모습에 놀란다. 그것은 밤에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군대를 분리시켰던 홍해에서의 불기둥과 같다. 산상의 백성은 공포에 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밝은 소멸하는 불을 쳐다볼 수가 없다. 그들은 저들의 배도와 죄 중에 소멸될까 두려워하며 산을 올리고 저 아래에 있는 평지에까지 메아리 치도록 무시무시하게 한 목소리로 외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드디어 이스라엘은 일깨워졌고 미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았으며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수치를 돌렸는지를 깨달았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진노가 일어났다. 공포심을 갖고 아합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놀라웁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한다. 또다시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엘리야의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려온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열왕기상 18장 40절. 백성은 그의 말에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을 속여온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갔으며 거기서 엘리야는 그의 손으로 이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을 살육한다. 거짓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고 백성은 저들의 죄를 고백하고 열조의 하나님을 인정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르게 하는 진노는 거두어지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축복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또다시 땅은 우로로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